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한 두어 달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산상보훈, 여기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한 두어 달 전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읽어 내려가는데 얼마나 제 마음속이 참담하게 그런 생각이 드는지, 왜냐하면 여기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주변의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를 못하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우리가 다 이 땅의 나라와 이 멸망할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속으로는 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욕망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더구나 여러분들이 알듯이 이 주기도, 이 기도문은 2000년 동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무수하게도 많이도 해온 그 기도였는데, 오늘의 현실은 왜 그와는 반대처럼 되어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도 제 마음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세상에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 자신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다 나 때문이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지 못하는 것도 나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복음의 삶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의도가 단지 어떤 기도의 틀이나구나 할까요? 기도하는 어떤 내용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떠니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자, 어떤 아이가 어려서부터 엄마 뒤따라다니면서 교회도 다니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많이 배웠대요. 그래서 이 학생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성적이 올라가서 제가 우등생이 되고 싶습니다.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성적이 향상돼서 정말 좋은 대학에도 진학하게 해주시고 학문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아이의 성적이 바닥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걔는 기도만 하지 공부는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공부는 안 하거든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읽기는 하는데 책은 뒷전이고 핸드폰만 바라보는 겁니다. 책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래야 성적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학생은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딴전을 부리고 있어요. 왜 기도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나? 기도는 기도대로 하지만은 문제는 뭡니까? 공부하지 않으니까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간절한 소망이나 어떤 염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었으면은 그분이 그렇게 사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이게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런 경우가 우리들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지가 시기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부터 벌써 2000여 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동서고금을 통해서 성도들이 매일같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칠 때 보통 축도로 예배를 마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도로 예배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왜 이 지구촌은 점점 더 반대로 가고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소개된 정말 탁월한 성도들은 믿는 대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예를 많이 우리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느헤미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 맡은 관원으로 직급은 아주 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면은 임금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관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겠어요? 그래서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은 최측근 인사이고 또 거기서 편안하게 소위 왕과 함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손님 몇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다 무너진 채로 지금까지 버려져 있고요. 거기 사는 백성들의 삶은요, 정말 비참합니다. 이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거를 우리가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하고 이 느헤미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한참 이전의 일이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을 때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그 다음에 140년도 더 지나서 150년이 가까이 된 그런 때에 이 소식을 듣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0여 년 정말 그 몇 대 위에 그 옛날 조상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된 건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 조상들이 그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에 150년 지나는 동안에 자기는 지금 궁궐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느헤미야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년 전이라고 하면은 우리말로 하자면은 150년 전이죠. 150년 전이라고 하면은 1875년경이 되는데 1875년경에 여러분들의 그 윗조상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조상들 중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형편없이 됐던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조상님의 이름이나 기억하시고 계세요?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소식을 접한 이 느헤미야는 모든 게 나와 우리 집안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데 그게 느헤미야 1장 4절 이하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그 모든 죄를 자복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어서 종의 기도를 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해서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간구를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느헤미야는 그런 기도만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로 끝! 뭐 그러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은 실제로 예루살렘에 그가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아 올린 행동, 그 모든 일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삶으로 그 기도를 뒷받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는요, 여러 날이 흘러가게 됐어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얼굴이 초췌해지겠죠. 얼굴이 그냥 뭐 좀 초췌해졌다고나 할까요? 왜? 마음의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 곁에 있던 왕이 어느 날 물어보게 됩니다. 아, 요즘 보니까 네 얼굴이 그렇게 왜 이렇게 초췌하냐? 안색이 좋지 않느냐? 왕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이 느헤미야가 용기를 내가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채로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과 대해서는 재건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일이지요. 목숨을 건 그런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재건을 한다고 하는 말은 이전에 예루살렘의 왕도를 재건해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를 대항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참 꺼내기도 힘든 그러한 말인데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용기 있게 얘기를 하죠. 느헤미야 2장 4, 5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순간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거기 유다 땅 나의 조상 묘실들이 있는 그곳에 그 성읍에 내게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성을 건축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그 뒤에 쭉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순환성의 그 안락한 삶을 버리고 다 버리고 저 척박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을 재건하는 일에 나를 바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닥다스다의 왕의 마음을 오르만지시고 감동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뜻을 모은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고 나중에는 에스라 선지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스라 선지자와 협력해서 신앙 재건 운동까지 다 벌리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씀이에요. 기도한 대로 그 뒤를 살아나가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 가보니까 경제 시스템이 다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가난한데 조금 힘 있는 사람들은 뭐 고리 대금업을 하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데 그 이전의 총독들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의 그 재산을 수탈이나 하고 이렇게 어렵게 지내는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12년 동안이나 총독의 그 녹봉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재산을 다 쏟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보살펴 주었다는 얘기가 느헤미야 5장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지금 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실천했습니다. 실천이에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5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고 기도한 대로 살았고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하고 기도하고 행하고 기도와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기도하라. 제가 여기에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정했지요. 이렇게 합시다. 여기 보니까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런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이 명령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이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요.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아이가 있다면 열심히 밤도 새워가면서 주님 이렇게 할 때 그 아이의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올리는 삶에 드리는 그 최고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없는 기도 이거는 한마디로 공허한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세계 기독교를 많이 놀라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선교 역사가 그라지 그렇게 길지 않은데도 교회가 참 많이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도 있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놀라게 했고 두 번째 놀라게 한 것은 한국교회는 기도를 많이 한다. 막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들을 우리는 참 많이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에 이거 정말 우리 한국교회만 있는 특별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미국 교회가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만 있어요. 그 다음에 금요일 밤에 모여서 금요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철야 기도회 있어요. 밤새워서 기도합니다. 수요일 날 주중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합니다. 수요 기도회. 어떤 때는 밥도 먹지 않는 금식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또 어떤 교회는 새날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새날 기도회가 뭔가 했더니 밤 12시에 매일 저녁 모이는 겁니다. 밤 12시에 모여서 12시 땅 하고 지나면은 새날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산 기도라고 해가지고 산 제일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뭐 기도라고 하는 기도는 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이렇게 기도해요. 거기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 기도에 관한 걸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교회가 만들어내고 수출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야 하고 이 삼창하는 거. 예? 우리는 주야 하고 이 좀 길게 하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소리를 더 크게 내죠. 처음에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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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막 그냥 소리를 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뭐 우리도 가끔 하지 않아요.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가끔 와요. 근데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주여하고 이렇게 삼창하는 스타일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여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그분이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아주 짧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번 주여 하는 동안에 그분은 세 번이나 다 하더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이 주여 삼창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삼창을 아는 사람은 배운 사람은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한국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세계 많은 그 여러 기독교인들에게 놀라움을 줬는데 외국의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와가지고 더 놀라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더 놀라운 게 뭐냐고 하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진짜로 놀랬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살고 있지를 않다. 그래서 교회와 사회의 일치를 위해서 주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가서 또 싸우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나가가지고서는 자리 다툼이나 하고 그런 얘기 시작하면은 날 셀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기도하고는 거짓말도 잘하고. 그래서 더 놀란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런 제목, 저런 제목, 이런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그거는 뭐고 그대로 안 사는 건 또 뭐냐, 그 말이지요. 여러분 참 이게 우리들의 부끄러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만 해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나 열심히 했지, 요새는 우리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도 이 기도가 다 식어가지고 참 이 부끄럽게 된 그런 형편이 됐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다시 기도가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빠지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주일날 잘 나오시기 바라요. 오늘 젊은 이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웬만하면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생활 끊이지 말아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는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될 때에 우리가 가장 비판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기도를 참 많이 했다고 하는 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하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일주일에 여러 번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 기도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에 나오죠. 거기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회당과 큰 거리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보란 듯이 기도했습니다. 아무튼 뭐 어쨌든 이 사람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 열심히 기도는 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사람 많이 모이는 그런 데에서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내가 많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서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바리새인이라도 시장거리 같은데 길거리에 서가지고 쫙 기도하고 있으면은 거기 지나가던 사람 중에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존경의 눈으로 보고 있다가 기도가 다 끝나면은 선생님이야말로 영적인 지도자이십니다. 지도 참 좋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축여 세워지는 것을 저 사람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선에만 관심을 두었어요. 사람들이 날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자기 기도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꾸미는 자기 과시용 종교 행위를 한 겁니다. 이런 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껍데기만 꾸민다. 혹은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책망을 많이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지. 마태복음 23장 5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고 칭함 받는 것을 소화하느니라.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을 쓰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정말로 받아주시는가 여기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은 그걸 뒷받침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것 더더욱 이 사람들에게는 없었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3장.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말만 이렇게 하고 가르치는 거는 참 잘 가르쳐 주시는데 그분들이 그대로 하지 않는다. 기도는 본질로 하게 하는데 기도한 대로 살지 않는다. 삶의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23장 4절 이 마태복음 보시게 되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하여 움직이지 하려 하지 아니하고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어떤 사람이 큰 짐을 지고서 무거워서 허덕거리는데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도와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제자도거든요. 제자들은 이렇게 걸어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의 방식, 제자도. 이건 이론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 바리새인처럼 살면은 안 된다. 기도하려면 이렇게 해라. 그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6절인데 봉독해 드릴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지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남들에게 보는 게 보여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 저의 부끄러운 이 점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 부활을 통해서 영생이기를 나에게 원해가지고 이제 내가 천국을 사모하며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것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나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하던 골방에서 나와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이렇게 기도한 사람의 그 아름다운 모습,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감추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삶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냥 번지르르하게 기도만 우리 모습에서 나타난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이 다 끝나는 7장 맨 끝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5절 이하 이거는 이대로 이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해라.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며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산상수훈의 맨 끝에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요구한 건 이겁니다. 나의 가르치는 말씀들 이것들을 잘 들었으면은 그 다음 뭐예요? 이 들은 말씀대로 너희들 행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아주 무너지지 아니하는 좋은 집이 될 거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서적을 뒤지면서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신학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말을 드리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깊은 마음에 믿음으로 의지하고 사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슴 속에 쌓이는 성경의 지식, 무슨 신학적인 지식 이것보다도 오히려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런 뜻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말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뭘 세운다고 그랬어요? 덕을 세운다는 말씀이 있어요. 지식, 아는 거, 나 성경 많이 알아요. 성경 많이 보았어요. 신학서적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 지식은 쌓이지요. 그런데 삶으로 옮겨지지를 않으면 그 지식이 그냥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삶의 열매로 나타나려면 가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덕을 세워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믿은 대로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 고백하는 대로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 드리시는 대로 삶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다니엘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늘 자기 집에 창문을 열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는데 나쁜 사람들이 그 사람 끌어내리려고 다리오 왕을 말하자면 구워서 삶은 거예요.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에게만 기도하지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다른 얘기 기도하면 그 사람 사자굴에다가 던져 죽이기로 합시다. 이런 이상한 법을 공포하게 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법이 공포된 그날부터 다니엘이 그날부터 기도를 딱 끊었다고 할 것이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다 하나님을 향한 거짓된 모습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법이 공포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사자굴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결국 그는 사자굴에 끌려갔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한 그 꿋꿋한 그 다니엘의 모습, 죽음을 각오한 후에 여러분 그 분의 그 발걸음을 보세요. 그 결연한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 과거 몇십 년 동안 해왔던 그 다니엘의 기도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언제든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도록 우리 교회 역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작정하세요. 저는 제 가족도 여기 있지만 아침에 저 사람보다 먼저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생각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우리는 다 기도해요. 그 다음 일은 기도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도와 삶은 하나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도 어떤 의미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기도 잘못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치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뭐 그냥 뭐 여러분 감정적으로 우러나오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그걸 원하는지, 정말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지. 제 간증을 하나 할까요? 저는요, 여러분 기도에, 제 자신의 기도의 결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젊어서 한국에 있을 때 기도했어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시간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먼저 오라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외국이라도 가겠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가만 보니까 나병 환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제 임지가 될 것 같아서 저 사람과 함께 거기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싹 돌려가지고 저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여기까지 먼저 저 혼자 오시게 한 거예요. 넌 뉴욕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처음에 4년 동안 한 5년 동안은 어려웠는지 몰라요. 나 혼자 먼저 왔거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한 달간을 버티다가 기도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오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여기에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나게 됐잖아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꼭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은 영과 진리로 여기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는 예배 안 온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구한 거죠. 복음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도 아니하고 전도하지도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놓고서는 가서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휘젓고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고 내쫓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돼야 되느냐?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가 돼야 돼요. 교회 평안을 위해서라면. 뭐 내가 좀 수고를 하고 누가 좀 알아주지 않아도 난 좋다. 뭐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 뒷받침 되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삶의 모습 그리고 기도 이게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시게 될 거예요. 너는 진짜 내가 원하는 제자가 되어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의 삶을 사는 복음이 내 삶 속에 녹아 들어오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존중받지를 못하고 우리 이민교회, 이 한국교회가 사랑받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저희들이 기도만 하고 행동은 그 반대로 할 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자성하면서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뜨겁게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기도한 대로, 믿는 대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힘써 바친 손길마다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육의 범사에 형통함도 허락해 주시고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와 평강 속에 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로하고 병약한 우리 식구들이 많습니다. 모두에게 새 힘 주시고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박정숙 권사님 그리고 송영애 전도사님 우리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큰 효용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양원에서 나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여정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한 주간도 성령 따라 살며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리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고귀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저희들의 모습을 자성하며 기도한 대로 고백한 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니 근데 그게 마이크로 가에 들어가야 되니까.